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두 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자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 아세일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와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임마산에 대해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조끼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려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무엘하 2장은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고 내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다윗은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넓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처럼 즉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상황이 생긴다든지 환경이 변하게 되어서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유다 남쪽 변방의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비해서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 다윗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아직도 죽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목숨도 위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이 속한 남쪽 유다 지파 땅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골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곳이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고 장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더 받는 장소로는 딱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즉시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정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훈련만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왕의 역할을 아직은 잘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우님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걸맞은 준비와 훈련의 기간도 거의 없었고 시련과 연단의 과정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하고 연습한 것만큼 실전에서도 100% 나타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뭐 연극 배우가 연습을 해도 실전에서는 100% 연습한 대로 다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연습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전에서도 준비하고 연습한 것이 더 많이 드러나고 발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과 연습의 기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모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 비해 남쪽 변방의 산간지대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머물 때 갈렙은 40세의 나이로 이 헤브론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이 당시 헤브론은 험한 산지이자 견고한 튼튼한 성읍이 있었고 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가 아주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이 헤브론을 45년 동안 기다리며 바라보았고 마침내 85세에 그 약속의 땅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자리가 바로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형편과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지금 내 삶의 환경 자리와 환경이 황량한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이자 은혜의 모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을 데리고 부하들과 함께 유다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보낸 날들은 11절을 보게 되면 7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을 곧장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즉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 산골짜기 구석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더 훈련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남쪽 산간 지방의 도지사로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망명 생활 10여 년과 헤브론에서의 그 7년 6개월을 포함하면 적어도 1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준비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표이자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늦게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의 시절이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으며 천천히 내 자신을 잘 준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우리 자녀들을 남들보다 빨리 세상에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남들보다 덜 사랑해서 그러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일부러 길을 더 늦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빨리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제대로 그 재주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그 싹이 빨리 짓밟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한국 학생이 해외로 유학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인 학생들 틈 사이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과제를 잘 제출하고 그 백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세미나 수업에서도 열심히 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수는 그 백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수업에서 그 학생이 아무리 잘해도 냉정하게 단 한마디의 그러한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시간이 흘러서 그 학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교수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도 단 한 번의 그러한 칭찬을 받지 못한 학생은 그 지도교수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지도교수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외국 학생인 너에게 내가 백인 학생들 앞에서 칭찬을 자주 하게 되면 그 백인 학생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 보이지 않는 견제를 당하고 그렇게 되면 그 백인 학생들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 때 정작 그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공부하는 동안 아주 힘들게 되고 모든 과정을 결국은 잘 마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그 학생에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러 안전한 곳에 숨기셔서 조용히 기르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같은 방해를 받지 않고 강하고 단단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길이 잘 열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금방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보호해 주시면서 강하고 단단하게 훈련시키신 후에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열두 지파 중에 왕, 말하자면 12분의 1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울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던 그 다윗의 그 의중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다 망하게 될 때는 딴 곳에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그 후에 나타나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을 지금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장 반대하는 안 좋은 사람들이자 다윗의 반대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사람들을 껴안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을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혹 그 일로 인해 보복을 당할 일은 전혀 없으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반대파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라는 말처럼 다윗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나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내가 달려들어서 그런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이해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은 품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로 이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왕이 죽게 되면 그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관성의 법칙처럼 이 사람들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린 줄 알면서도 한번 끝까지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러한 분단 국가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2년 동안 있었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더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 6개월이 되는 해에 바로 왕이 두 명이 되고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단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5년 6개월 동안 자신을 반대하는 그러한 반대 지파들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도 일이 안 되는데 구태여 힘들게 기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두 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2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북쪽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세운 꼭두각시 왕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모든 힘은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아브넬의 군사들과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군사들은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연못 목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그 요압의 군사들을 오합지졸이라 생각을 하고 얕잡아 보고 한수 아래로 보고 힘자랑을 하고 이렇게 막 기선제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 겨루게 하자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 말은 샤하크라는 말입니다. 이 샤하크라는 말은 겨루다라는 뜻보다는 장난치다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즉 말하자면 일종의 그 전쟁 놀이를 해서 이긴 자가 지금 진 자를 놀리자라는 겁니다. 이 아브넬은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군사들을 과소평가해서 12지파처럼 대표 12명을 뽑아서 확실하게 그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혈기왕성한 청년 정예 이 군사 24명이 동시에 한자리에서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다 죽고만은 아주 황당한 이러한 일들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갓 하스름이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바로 날카로운 칼들의 들판, 날카로운 칼들의 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자기 편이 죽고 피 흘리는 것을 본 양쪽 군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양쪽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이제 마침내 전면전으로 크게 이렇게 확대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전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지금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부하인 이 요압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마는 그런 내전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가 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쪼개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해서 결국은 다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요압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받을 상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그 다윗의 그 부하인 군대 장관인 이 요압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요압은 자신의 그 막내 동생인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아사헬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님, 혈기왕성한 청년들과 노련미가 있는 어른들과의 그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든 노련미가 있는 어른들은 서로 안 볼 것 같이 지내다가도 무언가 그 이해관계, 이해득실이 딱 들어맞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를 잘 하게 됩니다.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나 이 청년들은 피가 끓기 때문에 쉽게 타협을 하지 못합니다. 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은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눈앞에서 그 12명의 대표들이 다 죽자 이 젊은 아사엘은 물불 안 가리고 아브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덤벼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엘이 왜 죽기 살기로 오직 이 아브넬 한 사람에게만 달려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비록 어린 청년이지만 어린 나이지만 적군의 대표 장수인 또 사실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이 아브넬을 잡았다라고 하는 명예를 얻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헛된 공명심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이 아주 달리기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 들노루처럼 빨랐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요즘으로 비교해 보자면 우샤인 볼트만큼 이렇게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발만 빠르다라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파워, 힘과 이 노련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은 자기 빠른 발만 믿고 이 적장 아브넬에게 지금 달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처음부터 이 요압의 군대가 그 시작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오합지졸이라 생각을 하고 적당히 겁을 주고 그 전쟁 싸움을 끝내려고 했지만 싸움이 이렇게 전면전으로 확대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어라고 죽자사자 자기에게 달려들 줄은 더더욱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야 제발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젊은 사람 하나를 쳐서 군복을 빼앗아가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엘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곧 죽어도 지금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련한 적장 이 아브넬이 이 풋내기 아사엘을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사엘 뒤에는 바로 대표 장수인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불 안 가리고 계속 덤벼드는 이 아사엘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자기도 위험하니까 결국 아사엘을 죽이고 맙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함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은 이제 요압의 철천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머지않아 훗날 이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게 만들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과시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 주변에서 우리를 설득하고 권면을 할 때 내 고집을 꺾어야지 그 돌을 넘어서 끝까지 가다가는 큰 낭패를 보고 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 역시 노련한 장수였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었다라고 해서 겉으로 크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그 아브넬을 쫓아가서 산 위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26절을 보게 되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넬은 지금 해도 지고 또 자기가 싸움에 불리해지자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끝이기를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남이 아니라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요압은 처음부터 아브넬이 장난삼아 힘겨루기 그 시합을 하자고 말하지 않았다라면 지금까지 피 터지게 싸울 필요도 없고 이미 아침에 집에 돌아가서 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요압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은 그 아브넬이 처음에 그 힘겨루기 시합을 걸어올 때 아예 그 처음부터 상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좀 그 말이 자기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다 할지라도 자기 자존심 한번 내려놓고 꼭 참고 지나갔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쪽만 친다고 해서 절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괜한 쓸데없는 시비를 걸어올 때 자존심 잠시 내려놓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괜히 상대를 하게 되면 결국 자기도 큰 손해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가령 시비가 생겨서 한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그 맞은 사람은 끝까지 맞고 있어야만 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대 맞다가 중간에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한 대 팍 치면 그동안 참은 것이 허사고 쌍방 폭행으로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열 대 맞고 한 대 치나 열 대 맞고 열 대 치나 쌍방 폭행으로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3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님, 이 두 구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29절에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그리고 32절에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라는 부분입니다. 즉 아브넬의 군대도 밤새도록 걸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갔고, 요압의 군대도 밤새도록 걸어서 유다의 왕 다윗이 있는 그 헤브론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터지게 싸웠으면 휴식이 필요한데 왜 이 군사들이, 양쪽의 군사들이 전혀 쉬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걸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번 전쟁이 이 다윗이나 이 이스보셋에게 허락을 받고 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과 이 요압은 그것을 감추려고 밤새도록 걸어서 각자의 왕이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비린내 나는 그 내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 요압 측은 아사엘을 포함해서 20명을 잃었고 아브넬 쪽은 360명을 잃었습니다. 숫자로만 보게 되면 이 요압 측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끼리 싸웠는데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사실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힘들더라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일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내 삶의 자리와 환경이 황량한 빈 들과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이자 은혜의 모판인 우리의 헤브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기회주의자이자 이 야심가인 아브넬은 자기 힘자랑을 하고 기선제압을 하고자 전쟁 놀이를 시작해서 이 꽃다운 아까운 젊은 24명의 용사들을 다 죽게 했고 아사엘도 죽였습니다. 이 일로 나중에 이 아브넬은 아사엘의 형인 이 요압에게 얼마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 헤브론 산골에서 7년 6개월 동안 훈련의 시간들을 더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광야의 도망 생활 10년과 또 7년 6개월 헤브론의 시간들을 합쳐 1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빨리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빨리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이 열리지 않고 남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을 더 갈고 더 닦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환경이 그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이자 은혜의 현장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길이 빨리 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자신을 더 다듬으며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